아멘. 우리들이 생활하는 주변에는 동료를 얻으려고 손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보입니다. 지하철 입구나 또 실패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가면 저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건네주는 행위를 우리는 구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도 구제라고 말하죠. 그런데 건물이란 이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단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에게 물질을 도와주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혹 심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어떤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을 가르쳐서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구제나 긍휼을 베푸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잘 행하지 않는 습성이나 풍조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삶을 남자답지 못한 약자의 소행으로 여기기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은 정부나 단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주면 그 사람이 계속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리어 못쓰게 만들고 폐인이 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잘못하면 물질을 잃고 사람까지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삶이 넉넉하고 살만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제자들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알렌 크라이드 박사가 있는데, 그는 그에 저서 회심의 변질,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서 초대교회의 전통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연구를 깊이 해가지고 그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항상 다음 네 가지를 성도들에게 서로 물었다고 합니다.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네 가지가, 첫째는 가난한 자를 지난주에 돌보셨습니까? 두 번째는 병든 자를 찾아가 보셨습니까? 네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을 잘 하셨습니까? 다섯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네 가지를 항상 물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돌봐온 거냐 라는 질문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살핀 일이 있느냐 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현대 교인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 문을 나서면 방금 본 영화를 잊어버린 것이 너무나 쉽게 예배의 감동과 은혜, 말씀의 보정과 결단을 신속하게 잊어버리는 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받은 은혜의 말씀, 또 보정 말씀, 삶과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삶과 동시에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삶과 예배의 감동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배는 드렸지만 금물에 마음이 없고 금물에 눈물이 없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인들이 주일 예배 한 시간만 빼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 부신자들과 똑같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예배 드리는 한 시간 동안 완전 변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죄도 안 짓고 화도 안 내고 욕도 안 하고 주초도 안 하고 완전히 거룩하게 앉았다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원상복귀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예를 들면 한 시간만 다른 사람으로 변해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고 차를 타고 자동차 시동을 거는 순간 붕 하는 소리와 함께 예배의 감동과 은혜, 말씀의 도움도 같이 배출이 되고 다시 예배적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주에 한번 드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와 예배를 통해서 적어도 한 주간의 삶을 바꿀 만한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감동과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은 세속정신이나 명정신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로 예배의 감동으로 긍휼의 정신,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여기 긍휼은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엘레에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엘레에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불쌍히 여기다, 자비나 동정을 베풀다, 친절을 베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풀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타인의 마음속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같이 느껴주는 마음, 이것을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여기시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모든 긍휼의 행동은 한 사람의 내면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 긍휼한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충만히 퍼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로서, 사랑의 열매로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행위가 바로 긍휼입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은 절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은 다 그들의 마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개인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긍휼의 선물,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 긍휼의 뜻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이라고 긍휼이라는 뜻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 성경의 뜻과 비슷하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은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자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시편 59편 10절에도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의 긍휼이라는 원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라함은 깊이 사랑하다 따뜻하게 사랑하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젖먹이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 따뜻한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 라함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뜻하고 나타내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라함,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솝 우화처럼, 이솝 이야기처럼 또 그 우화적인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 있죠. 그 책이 탈무드 또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탈무드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기 직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를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데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의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의의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의 인간들은 온갖 분도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사인 거룩의 천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거룩의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천사인 빛의 천사를 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빛의 천사는 하나님, 절대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라고 각각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천사인 긍휼의 천사를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그때 금율의 천사는 다른 천사와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두운 장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긍휼의 천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천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시므로 죄인된 인간을 긍휼의 하나님께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실 것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똑같이 마음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선교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은 긍휼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긍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사랑과 은혜와 함께 하나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존 세 자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인 사랑과 은혜와 함께 긍휼의 속성이 중요한 속성인데 긍휼은 우리의 거룩함으로 이끄는 자석과 같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긍휼에 의해서 믿는 자는 거룩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계약된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구별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인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 여기는.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 긍휼의 마음을 가진 우리도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럼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 강도를 만난 자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긍휼을 여겨주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여기는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여김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긍휼을 여겨줍니까?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제가 목회를 해본 결과 쫙 부족해요. 그러면 뭐가 더 충만하냐? 정죄하는 마음이 충만해요. 얼마나 뒤에서 욕을 잘하는지, 얼마나 불평불만을 잘하는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면서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설교가 어떠니 저쩌니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시죠? 안 그러면 참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설교에 대해서 비판자가 아니에요. 누가 비판자를 임명하셨나요? 설교 듣는 자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얘야 오늘 가서 내 종을 통해서 주시는 내 음성을 잘 듣고 너는 그대로 순종해야 돼? 하는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자로 이 자리에 부르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면 말씀 듣는 성도에서 성격을 해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는 판사로 얘기해 부르십니까? 그래요? 아니죠. 이 설교자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성도 상호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44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럼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그것은요, 부모 없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세 오누이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빠인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으니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깊이 느끼며 예수님도 함께 우셨다는 거예요. 곧 이 예수님의 눈물은 그들의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눈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기도를 베풀어 주심으로 진정한 위로의 위로와 힘을 선물로 이 두 자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곳에는 어떤 때는 기적이 함께 따라온다는 메시지죠. 요한에서 3장 10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현재의 궁핍함을 보고도 두 아픈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잠들어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믿는 자라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현재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절대로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진실이 긍휼을 행하라고 권면한 말씀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긍휼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가련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긍휼의 행동은 내부의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마음속에 널리 퍼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로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긍휼이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악한 일은 멀리 하려고 노력하죠. 이게 다 성도들의 평균적인 마음입니다. 평균적인 마음이에요. 이 평균 이하가 되면 안 되겠죠. 평균 이상은 되어야 될 거라니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마음이 좋아야 돼요. 마음이 좋아요. 그 옛날에 결혼 부대자들이 신랑에게 신부에게 금면을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 시를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마음씨, 솜씨, 맵씨. 그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마음씨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은요, 마음씨가 고와야 돼요. 네. 고운 마음씨가 뭐예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사람이 마음을 고아야죠. 전에 그 유행가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유행가가. 여자면 여자냐? 마음이 고아야 여자지. 참 여자는요, 마음이 고아야 여자고, 참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남자, 남성수는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긍휼의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참 저 사람 남자답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자, 가난한 자, 가련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서 도와주고 수행을 행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었습니다. 긍휼은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웃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불행을 당한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라는 것.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마음. 이것이 그 아픈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것이 긍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그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의 가련하고 슬프고 아픈 마음을 같이 느끼는 것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뜻에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고난과 고민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긍휼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고 슬픔과 절망의 마음을 같이 느끼고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주는 또 이해해주는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미움과 증오, 시기와 질투 이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존재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인생을 원망, 불평하다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 우리를 복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 슬픔과 절망에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마음을 함께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 또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행동할 때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